저는 어려서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아주 어릴 때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에는 가끔 서울에도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이 사이렌이 울리는 것은 미확인 이 그 물체가 서울 항공을 이렇게 날아들면 사이렌이 울리면서 막 뭐 폭격이 시작이 돼요. 겁났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이런 사이렌에 거의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정신이 확 들지요. 요즘에는 그런 사인은 없어지고 대신 재난 문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워도 지진이 나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적으로 알 일이 있으면 이제 진동을 하기 시작하죠. 조금 큰 일이 생기면 여기저기서 이렇게 동시에 재난 문자 진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것을 경험하면 도움이 많이 되십니까? 아니면 좀 귀찮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급할 때는 도움이 되는데 또 평소에는 이거 왜 이런 거 자꾸 보내나 하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다수의 분들이 재난 문자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밖에 나가지 마시고 날씨가 더우니까 조심하라는 재난 문자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대 사회,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있었던 사이렌 소리 혹은 이 시대의 재난 문자와 같은 그런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건데 나팔 소리입니다. 파수꾼이 불어주는 나팔 소리죠. 이 파수꾼이 불어주는 나팔 소리, 이 파수꾼의 역할,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먼저 본문을 찾아보면서 파수꾼의 임무가 뭐였는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수꾼의 주된 임무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읽으실 준비하시고요. 같이 읽으면서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 사람은 파수꾼이죠. 그 사람이 그 땅에 뭐가 칼이 임한, 그러니까 해하려는 적군이 침범할 때에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경고, 미리 알려주는 역할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파수꾼은 평화 시기보다는 험악한 시간에, 적의 공격이 상수인 시간에 그 시간을 지키는 지킴이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친숙하지 않은 분들은 요즘 쓰는 지킴이 이 정도로 생각해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본문에는 또 누가 파수꾼이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 2절에 보시면 중간 뒷부분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지라. 그 마을에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의 역할은 자기 마을을 지키는 겁니다. 그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마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선발되어서 대표로 그 마을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자기의 가족을 지키는 것이고 이웃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전문적인 훈련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 위치에 가서 상황을 보면서 이제 파수를 하면 되죠. 근데 이런 면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초조해가지고 적이 오지도 않는데 부시럭거리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나팔을 드립다 불어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기의 어떤 심리 가운데 이런 나팔을 부는 것은 잘못하다간 양치기 소년 될 수 있겠죠. 또 너무 마을 사람들을 배려해서 조금이라도 더 쉬시라고 좀 뒤늦게 나팔을 불다가 낭패를 당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서 분별하고 마음으로 이 지키려는 성심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파수꾼이 되려면 필요한 게 있는데 나팔을 불 줄 알아야 됩니다. 적군이 오는데 나팔을 불려고 그러는데 나팔이 안 불리면 어떡합니까? 나팔 부는 게 그 당시엔 어쩌면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 경험에는 이 나팔 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스라엘에 이제 현장 학습하러 갔을 때 거기 테라비브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이 구약에 나오는 나팔, 쇼퍼라는 이 나팔을 저에게 하나 선물해 주셔가지고 주시면서 불어보래요. 제가 소리를 냈겠습니까? 못 냈겠습니까? 전혀 못 냈습니다. 비슷하게도 소위 삑사리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자기도 못 분대요. 대부분 사람이 못 분댑니다. 요거 바로 불 수 있는 사람은 목관악기 전공자 정도는 부를 수 있대요. 그렇지 않고는 이걸 못 분댑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파수꾼 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구나. 나팔 불 줄은 알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팔이라는 말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전쟁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할 때 전쟁을 뭐라고 대변하느냐? 나팔 부는 것을 전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 나팔이 필수 이런 그 도구라는 거죠. 검과 창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팔이 전쟁의 중요한 도구라는 거죠. 이순신 관련된 장군 관련된 영화를 보게 되면 거의 전쟁하는 장면에선 이 나팔 소리, 북소리가 중심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이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는 것이 파수꾼의 주요 임무였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파수꾼은 에스겔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선지자적 임무 감당하는 것을 파수꾼의 임무 감당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일 같은데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파수꾼의 역사 때문에 큰 변화를 이루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파수꾼이 정확한 시간에 불어주는 나팔 소리가 많은 영혼을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 역할을 꼭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에스겔서 2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방학이 한 주 있습니다. 네, 이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 처음에 25장 들어가시면요, 쭉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읽으실 때 제일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 민족들이 심판당할 거라는 얘기가 굉장히 길게 나오거든요. 그게 우리한테 그렇게 살갑게 그리고 이렇게 나한테 잘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은 그래서 쭉 그냥 읽어가시면 돼요. 그러다가 파수꾼 이야기가 나오시면 정신을 조금 차리시면 됩니다. 아, 이제부터 에스겔서가 본격적인 교훈을 나한테 주는구나. 왜냐하면 심판에 대한 쭉 얘기를 한 다음에 34장부터 에스겔서에는 놀라운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가 다루고 있는 회복의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새 언약.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한다. 우리를 싹 씻어줄 거다. 그 다음에 마른 뼈 골짜기에서 죽었던 것 같은 생명이 살아날 것이다. 그 다음에 성전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의 회복 이야기는 좀 길어요. 지루할 수도 있어요. 두 포인트를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는 성전이 회복되면서 그 초점이 제단에 있습니다. 제단. 이전에 있었던 제단과 다른 모양의 다른 재료로 만든 제단이 등장한다는 사실인데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십시오. 그리고 그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 강물 이루는 거, 그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중요합니다. 이런 회복의 이야기의 시작이 심판을 견디는 힘인 파수꾼의 임무,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으로 움직여질 때 거기에 파수꾼의 역할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나도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다. 나의 역할도 파수꾼의 역할 나에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논리가 단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세히 읽으려고 하면 조금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논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서 어떤 마을을 파수하게 하는데 적이 침범할 때 적시에 나팔을 불어대면 마을 사람 중에 그 중에 일부는 화를 피할 것이고 일부는 멸망할 테인데 네 책임은 없다. 그런데 파수꾼인 내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내 책임이 크다. 죄를 너에게서 묻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경고하라는 메시지로 가게 되면, 자 이제 7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가 읽기 시작할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 다음 나를 대신하여, 막중한 임무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 지어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가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엄중한 경고죠. 그런데 악인에게 경고하면 너의 책임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키는 임무 자체가 너의 책임은 아니고 네가 전달하는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순전도 위해서 우리 준비하는 성도 여러분, 전달하는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을 우리가 완수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 손에 있지만 우리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파수꾼의 임무라는데 굉장히 중요한 임무라는 거죠.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이것이 임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임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충현 가족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말씀 앞에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파수꾼의 임무가 성도의 임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을 회개시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가기가 싫었습니다. 이유는 알고 계시죠? 니느웨가 적국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가서 적들이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꼭 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한 겁니다. 요나가 어떤 마음으로 선포했든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를 들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요나를 부르신 거죠. 요나가 가기 되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꾸로 갔죠. 하나님이 요나의 목을 탁 잡아다가, 성경에는 목 잡았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잡아다가 어쨌든 그 니느웨 성 앞에다 탁 떨어뜨렸어요. 요나는 억지로, 정말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선포하는 말씀을 이 백성이 안 들으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요나가 선포하면 이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회개할 걸 요나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하기 싫었죠. 근데 이 요나 류에 속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기 싫다고 발버둥 쳐도 일 시키면 열심히 합니다. 막상 또 기울이 일을 하면 열심히 해요. 열심히 외쳤어요. 니느웨 백성이 돌아왔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온 백성들이 있었죠. 중요한 것은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하는 임무를 하면 1차적인 책임이 없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전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달하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전달하면 전달한 사람은 임무를 다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 에스겔서를 여러분 뭐 이제 2독, 3독 하시면서 이 내용이 쫙 이해되리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마 10독을 한 이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잘 깨달아지지 않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 피고 계셨다면 아니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찾으시고요. 33장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33장 11절.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담겨 있는 부분을 읽을 텐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시죠?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진심이 여기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조차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여금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은 내 역할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것까지 하라고 내가 부름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내 신앙생활 하나 잘하고 이렇게 주변에서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저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마음 아니십니까?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런 마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런 마음 가지신 분들이 왕왕 있어요. 이런 분들을 경찰의 신앙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경찰이 멀리 있으면 두렵고 가까이 오면 더 두려워. 예수님이 멀리 있으면 두렵고 가까이 오면 더 두려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진실로 내 중심에 담아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무엇을 파수해야 될 건가? 파수꾼의 임무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지키는 겁니다. 본문에서 나왔듯이 파수꾼은 자기의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세움받은 것이죠. 그래서 파수꾼의 1차 의무는 나의 공동체를 지키는 거죠. 나의 가족을 지키는 파수의 임무는 모든 가족원이라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감당하는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로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지키는 것, 이거 중요한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의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줄로 아셔야 됩니다. 혹시 계속 경적은 울리고 있는데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듣기는 듣는데 아, 저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한 거구나, 남을 향한 거구나 이렇게 지나친다면 파수꾼의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의 임무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어떤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은 1월 1일 날 충영교회 나오시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옛날이에요. 80년대인데 그때는 종을 쳤대요. 교회 종을. 저는 그때 종천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교회 종을 쳤대요. 근데 이 종소리를 듣고 신앙생활 안 하던 분이 종소리를 듣고 아, 저 종소리가 나를 부르는 거구나 하고 그 종소리를 듣고 교회에 자기 걸음으로 나온 이후로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신앙인이 됐대요. 참 특이한 케이스죠. 누구의 전도를 받은 게 아닙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게 아닙니다. 이웃이 강건하여서 우리 한번 교회 가봅시다 라고 한 게 아니라 교회 종소리가 나의 심장을 울려서 그 종소리가 나를 부르시는 내 영혼을 깨우고 내 내면을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소리인 줄로 들은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심령의 깨우침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영혼을 잘 지키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 공동체를 잘 지키는 것 매우 중요하고요. 특별히 그런 맥락에서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의 모습을 가꾸어가는 것은 꼭 필요한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주말에 교회에서 작은 일이지만 저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동역교회 여섯 교회로부터 한 40명 되는 어린아이들이 왔어요. 처음에는 더 많이 올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는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작은 행사가 꽤 의미 있는 행사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 하는 여름 성경학교, 뭐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더 멋지게 진행되고 있죠. 하지만 동역교회의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했을 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이 진심 어린 사랑으로 돌보는 그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가꾸어주고 다음 세대를 가꾸어주는 그 모습, 작은 것이지만 하나씩 하나씩 교회를 가꾸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가꾸고 그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깨어있는 일에 우리가 힘써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지키는 일은,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는 일은 혼자 하면 힘들어요. 근데 같이 하면 즐겁습니다. 여러 사람이 하면 매우 즐겁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어요. 유명한 그림인데 아시는 분들 많죠? 렘브란트의 나이트 워치죠. 이건 당시에 배경이 있어요. 1600년대에 네덜란드, 특별히 이제 암스테르담 그 지역에서는 이 밤에 무슨 이렇게 폭동 같은 게 많았기 때문에 이 밤에 야간 경비를 해야 됐어요. 저 야간 경비대의 모습입니다. 야간 경비대의 모습인데 미술적인 건 빼고요. 저는 저 그림이 왜 좋으냐면 함께 하니까 사람들이 다 즐거워. 혼자 하면 뭔가 불안합니다. 힘들어요. 근데 함께 하니까 즐거워. 그 즐거움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림인 것 같아서 저는 저 그림을 좋아합니다. 저 그림에 렘브란트 자신도 저기 싹 들어가 있답니다. 자기도 참여하고 있다. 요거예요. 참여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하는데 인간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이 대리 통치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반드시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에 참여함이 없이 우리의 신앙은 조금도 발전하지 않습니다. 좀 더 크게 성경에 말하는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내가 참여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파수꾼이 되는 것은 그 맥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악인들은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 파수꾼의 사명은 믿는 공동체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은 세상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믿지 않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파수꾼이 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교회가 그런 세상을 향한 파수꾼이 되라는 명령을 주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이 땅에 경찰서를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이 더 이 세상을 바르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지적하셨죠. 맞습니다. 경찰이 하는 일은 방어하는 일이죠. 그런데 사람에게 정신을 들도록 경고하고 돌이키는 것은 교회가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것도 옛날 얘기예요. 이것도요, 5, 6년 전에, 코로나 전에 한참 나왔던 얘기예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그러고도 우리가 그냥 킥킥 웃었어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현상을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희화된 얘기처럼 우리는 가볍게 들었었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는 더욱더 세상을 향하여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능력을 상실해 가는 걸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이 통계에 의하면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 다 이렇게 무작위로 이제 조사를 했대요. 당신은 교회를 신뢰하십니까? 70% 조금 넘는 선의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20% 조금 넘는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합니다. 이렇게 답해요. 아마 그 20% 넘는 사람들은 교인일 것 같아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 오늘 본문이 던져주는 교훈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세상이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는지를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깨달아서 삶의 자리에서 이 일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교회로서 세상의 파수꾼이 되는 능력은 정말 중형교회가 시작했던 그 한국전쟁 이후에 어려웠던 시기 아니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일제강점기에 차지하고 있었던 교회의 역할보다는 훨씬 힘든 환경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대신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향하여서도 파수꾼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경각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에 참된 세상에 필요한 영혼의 지킴이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한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 다소 무겁다 할지라도 이 소명 우리가 확실히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을 같이 보겠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사실 저도 이번에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깊게 만나게 됐는데 굉장히 사랑하게 됐어요. 이 두 구절을 좀 길어요. 그래도 한번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예레미야의 이 두 절이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아주 중심적으로 흘러가요. 이 얘기는 오늘 안 드릴 테인데 이 말씀이 그냥 사랑스럽습니다. 이 말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보고 들어갈게요. 예레미야서 6장 17절 자막 올려주시고요. 예레미야서 6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던 예레미야가 에스겔 사역을 미리 예언해 준 거예요. 에스겔이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 우리 시대에도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오면 예레미야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 길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이에요. 지혜와 용맹, 힘이죠. 지혜와 힘과 부를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한다는 말은 그게 있으면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막 추구해 갖고 싶어하는 게 자랑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지혜와 힘과 정확히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좀 깊고 무겁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혜와 힘과 돈이 부가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추구하고 그걸 자랑하는 삶이 의미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을 따를 때 따라오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와 힘과 명예보다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향한 파수꾼이 되기 위해요. 세상을 정말 하나님 것으로 지키기 위해서 성도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거냐? 어떻게 파수꾼이 될 거냐? 어떻게 나팔을 불 거냐? 여러분, 나팔 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적 나팔은 잘 불어야 되겠다. 그 영적 나팔은 나 혼자 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부는 게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부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 잊지 마셔요. 입에 붙이셔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 뭐냐면요, 사랑은 연합시키는 힘이에요.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정의는 재판인데, 사회 안에 공정하지 못하게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 이게 구약이고요. 요즘 말하면 여러 가지 사회 계층상 푸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계층에 대한 관심을 얘기합니다. 공의는 이렇게 잘못된 사회의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서 이것을 고치려는 노력을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교훈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세상에서의 파수꾼으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 가운데 반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